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에 이라크의 군사훈련 교관 수백 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맞서 싸우는 이라크군을 강화하려는 미 국방부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3천 명의 교관과 자문관 외에 최대 500명의 훈련 교관이 추가로 이라크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새 훈련기지를 조성하고 안바르주 재탈환에 기여한 순위파 전투 요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민병대의 지원 아래 지난달 ISIL에 빼앗긴 안바르주도 라마디 인근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군으로부터 훈련받은 이라크군이 효율적으로 전투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박 대통령이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조율을 거쳐 양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늘도 13명이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감염자 수는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부터 닷새 일정의 중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개혁으로 시험대에 오른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치 여사의 방문에는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의원들이 동행합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 측은 수치 여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정부 지도자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관계는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10년 권력을 민간 정부로 이양하고 개혁을 시작한 이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최근 연맹 내 부정부패 파문으로 인해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은 오늘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에서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 개최지는 당초 내년 말레이시아 FIFA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9명의 FIFA 관리들과 5명의 기업체 대표들을 금융사기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의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에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와 나탈리 자레스코 재무장관을 만나 IMF 구제금융은 모두에게 희생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IMF에 175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IMF는 그러나 금융지원을 하기 전에 채무 대상에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제개혁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체뉴크 총리는 어제 워싱턴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재정적으로 건강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기관인 유로저스트는 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국제금융사기 용의자 4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국적자들이라고 유로저스트는 밝혔습니다. 유로저스트는 이들이 유럽의 여러 은행 계좌에서 680만 달러를 가로채 다른 곳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로저스트는 용의자들이 민간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빼내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 공식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한국을 방문 중인 신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의 진전은 남북관계 개선이 관건이라고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공식 방문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한국 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외교 활동이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김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연기는 미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수석은 미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미한 두 정상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방미 연기에 대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이해를 구했고 미국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번 방문의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 관리와 경제협력 그리고 글로벌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과 미일 신뮤럴 시대의 개막 그리고 미중 긴장 관계가 심화되는 속에서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연기 요청을 수락한 만큼 앞으로 방미 일정을 조속히 잡으면 그만큼 미한 동맹이 공고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오늘 천안함 선체가 전시된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10일 한국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하고 피격된 선체를 둘러봤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이 2함대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희생 장병을 추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거만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로부터 불신받는 불량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으로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에 의존하는 위험한 국가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이번 이함대 사령부 방문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해리스 사령관의 이번 이함대 방문이 북한 위협에 대한 미한 두 나라 동맹의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기현 한국 국방부 전문관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이번 추모는 북한이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와 함께 이함대 사령부에 정박 중인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을 둘러보고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한반도 안보 정세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의 취임을 비난하며 미국이 마음 편히 잘 수 없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노리는 지도자가 있다면서 북한을 작전구역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로 꼽았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미군의 지역 사령부 가운데 가장 넓은 관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상급 부대로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 자산과 증원 전력 제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 가능성을 제기한 미 국무부가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유엔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군축 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잘 드러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pliance report finds the DPRK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고서 자체가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 이외 추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의 지속적 핵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ld the DPRK to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The DPRK committed in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특히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국제 의무 준수로 이끌기 위해 신뢰할 만한 협상을 추진하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 초기부터 영변 이외에 추가 핵시설 존재 가능성을 주시해왔다고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6자회담에 참여해온 미 당국자 모두 일찍부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비밀 핵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I can't imagine anybody who has worked on North Korea very long who thought
켈리 전 차관보는 8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 관리들 가운데 누구도 북한의 모든 핵활동이 영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특히 1998년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예로 들며 제3의 핵시설 존재 가능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텅 빈 동굴을 확인했을 뿐 의혹 시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로 6자회담에 참여했던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그런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In 2002, when it became apparent that the uranium enrichment.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은 방북한 켈리 전 차관보에게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2차 핵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핵 협상이 늘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은 이처럼 북한의 추가 핵시설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시설 검증을 약속한 것은 유용한 절차였지만 이때도 미 관리들은 북한의 다른 지역까지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오히려 협상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certainly didn't impede beginning negotiations. That's the purpose of negotiations.
북한이 수년간 우라늄 농축 활동을 부인해온 것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상대적으로 은닉하기 쉬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 비밀 장소와 관련 활동을 밝혀내는 게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간 삼각협력 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당국의 상호 불신 때문이라고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남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사업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경제포럼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90년대부터 추진돼온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이 정체된 것은 남북 간 입장차에 따른 불신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대표적인 예로 남북러 가스관 협력사업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을 담당했던 티모닌 대사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군사분계선의 어느 지점에서 가스관을 남측으로 넘기느냐의 문제였다며 결국은 남북 간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이용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한국과 러시아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대표적인 남북러 협력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3억 달러를 들여 나진과 핫산을 잇는 철도망을 깔고 나진항에 터미널을 지었다며 러시아가 해야 할 몫은 다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한국으로 운송하는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통합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주체 예외로 두고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한 3개 기업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해서 세운 기업인 라손 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티모닌 대사는 사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규모는 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 한국과 러시아 사업자 간의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불참했지만 경제협력을 비롯한 북러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참석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1월 한국에 부임한 티모닌 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와 관련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정훈 한국외교부 인권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회의 내용과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회의의 주제가 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게 이번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네.
이 살츠버그 글로벌 회의라는 것은 1947년 2차 대전 이후에 이 나름 인권, 평화, 민주주의 뭐 이런 아주 그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집결을 해서 좀 토의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회의인데요.
네.
이번에 아주 그 좀 특색이 있었다고 할 거면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장작 그 5일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네.
계속 그 이제 서로 얼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뭐 단순히 그냥 그 뭐 학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뭐 NGO 단체들 또 뭐 정부 기관 관련된 분들 또 이제 학자들 연구소 있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서 하여튼 뭐 모든 주제가
네.
다 논의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석자들이 어떤 견해들을 제시를 했나요?
이제 회의가 이렇게 개최가 되게 된 기본적인 이제 그 목적이 결국은 이제 작년 2월에 COI 보고서라는 게 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게 안보리까지 북한 인권 문제가 올라갔는데 그냥 타도만 하는 걸로 그 우리가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COI 보고서의 내용들이 그 추천을 한 내용들이 실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로, 그러니까 ICC로 회부를 할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러면 회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어떤 것들을, 뭐 중국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공통된 대응책 같은 것이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나요?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북한 당국이 이 국제 사회의 문을 열고 뭐 추가적인 이제 조사를 허용을 하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은 당연히 이제 모아졌는데 이번에 좀 그 새롭게 제기가 된 것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편적 관할 보편 관할권이라는 이제 개념이 많이 얘기가 됐어요.
네.
그 보편 관할권이라면 이제 그 universal jurisdiction이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결국은 이 보편 관할권이 또 사법권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네.
탈북자들이든 또 북한 인권 단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북한의 이 인권 유린을 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스페인 사례가 있는데요. 스페인이 오래전부터 이 보편 관할권을 적용을 해왔었죠. 그래서
네.
한때는 티베트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장쯔민 그 강택민 주석에 대해서 그 스페인 재판 그 저 법정이 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네. 해당국이 아니라 제 3국에서도 실제 이런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보편 관할권, 사법권을 보다 더 폭넓게 국제사회에 좀 받아들여지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새로운 의견이 좀 제시도 되었습니다.
네. 대사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복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일단 이제 안보리의 그 의제화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이 결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올해는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COI 보고서가 이미 벌써 나온 지 1년이 넘는데 이게 올해도 이게 또 넘어가고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너무 오랜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물론 이제 다른 의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그 우리가 발굴을 해 나가고 또 그 북한 당국을 이제 압박을 하는 그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적게는 5~6만에서 많게는 10만가량의 해외 노동자들을 지금 파견을 했는데 이게 그 노예 노동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을 다 착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이 특별 보고관도 그렇고 국제사회 그 NGO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것 같고 또 ICC로 갈 때까지는 ICC로 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데 그 갈 때까지는 아마도 이 모의 재판,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이제 People's Court, People's Tribunal,
네. 그러니까
모의 재판 같은 형식의 재판 절차를 사법 절차를 아마도 추진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츠부르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accountability, 즉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그 전반적으로 그 거듭되게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그 국제 그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아직까지는 회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임시로라도 이런 모의 재판 트리뷰널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ICC로 회부될 때까지는 진행을 하는 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무슨 그 어떤 문제를 누가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고 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한국인권대사로부터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 내용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소피 피셔 홍보 담당관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시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ILO 베이징 사무소장의 보고를 인용해 몽골이 북한과 5년기 안에 양자 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몽골의 소규모 직물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봐왔다며 이들이 정상적 노동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아래 강제 고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시인들에게 상납하고 있었고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모두 몽골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몽골이 강제 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29조를 비준한 만큼 자국 내에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LO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실태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최석영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지난 3월 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ILO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워싱턴을 방문한 몽골의 고위 외교관은 BOA에 북한 노동자 2천 명이 몽골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노동권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와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북한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의 무연탄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면서도 최근 들어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됩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4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9%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의 교역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그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월간 교역 규모는 2월부터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2월에 3억 900만 달러까지 뚝 떨어졌던 교역액이 4월 들어 4억 8천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면서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무연탄이 4월 들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4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모두 1억 1,600만 달러어치로 지난해보다 22%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무연탄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중국의 철강 경기가 부진한 데다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2013년에 비해 17% 감소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4월 한 달 갑자기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철광석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370만 달러에 그쳐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의류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중국 시장에 가장 많이 팔린 10개 품목 가운데 5개가 의류 제품이란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티셔츠와 면 속옷은 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0%, 남성용 외투는 400만 달러를 기록해 14% 증가했습니다. 남성용 운동복 수출도 300만 달러로 70% 늘었습니다. 오징어도 300만 달러를 기록해 주요 수출 품목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은 중국에 2억 7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억 7,2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고 북한은 6,5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 4월까지도 공식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4월 한 달 동안 1,0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질소 비료 수입도 12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나 감소했습니다. 20톤 이상 화물차는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1,300만 달러를 기록해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 1위에 올랐습니다. 휴대전화도 2배 이상 늘어난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독일 정부가 비정부기구의 대북사업에 27만 유로,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가톨릭 인도주의 고단체 카리타스 독일의 북한 지원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9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 카리타스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벌이는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사업에 45만 유로, 미화 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독일 카리타스는 북한 결핵 요양소와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소를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카리타스는 1897년 창립돼 1950년대 이후부터 해외 원조 사업을 펼쳐왔으며 북한 지원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 안보와 통일에 관한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탈북민 출신들도 있습니다. 이들 탈북민 강사들로 구성된 통일준비명강사협회가 올해 초 발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성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가지고 강사들을 강의 현장에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육성 네. 과정이 지금
그냥 이미 했다 하는데
안보와 통일 교육의 앞장서는 탈북민 강사들이 많은데요. 각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2월에는 탈북민 출신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협회 안에서 함께 강의 계획을 세우고 강의 내용을 점검하는 등 명강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의 김나영 회장을 만나서 협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탈북 1호로 대한민국 명강사가 되면서 탈북 강사들도 당연히 이 나라 명강사로 등극할 수 있겠구나. 이 신심이 생기면서 이 협회를 만들게 됐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탈북인 강사들이 한 140, 5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모임이 없어요. 한국 강사협회 뭐 다 있는데 탈북인 강사협회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들자. 그리고 이 협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그 준비와 함께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는 강사협회를 만들자.
김나영 회장도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강의에 나섰는데요. 강의 준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학에 진학해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정받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던 까닭에 후배 탈북민 강사들은 조금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강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해본 일 없잖아요. 저는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내가 자신 있다는 거는 뭐 고사포 조준해서 쏘는 거랑 뭐 총 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와서 북한서 왔다고 강의를 하세요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마이크 들고 나가서 살다 온 얘기하고 왜 탈북했습니까? 탈북하게 된 동기가 그때 그냥 강의였어요. 이런 식으로는 강의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미디어 시대고 기계로 자료를 보고 증거를 보고서 뭐야 설득을 시켜야 되는 애들인데 이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 학원에 선생님 불러다가 낮에는 이제 알바 또 식당 가서 막 돈 벌어야 되니까 알바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녁에 오라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라는 걸 배웠어요.
이곳에 소속된 모든 강사들이 탈북민인데요. 이보연 사무국장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눈높이 교육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너무 많은 이제 정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높이에 맞춘 선생님들이 들으면 좀 유치하기도 하겠지만 애들이면 애들다운 이제 교육을 중점으로 놓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 주제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그에 맞춤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어가는 취지 안에서 통일을 바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에 중점을 놓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라 더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려 노력하는 이보연 사무국장인데요. 주로 북한 생활과 남북한 학생들의 생활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관심을 끌어냅니다. 강의 후 어린이들이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보람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럴 때 물어보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북한에 살 때 어떻게 넘어왔느냐 이렇게 탈북 동기들이 애들이 의외로 또 많이 궁금해해요. 정말로 그렇게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땅에서 주워도 먹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워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탕화를 이렇게 집어주고 가요. 이제는 주워 먹지 마세요 하고 손에 이제 사탕을 집어주고 가는 근데 그럴 때마다 역시 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의 한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맞구나. 정말 따뜻한 정과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제 우리라는 뭐 남가북이 하나 되는 그런 한민족이잖아요.
흔치 않은 남성 강사인 최성국 기획국장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 있을 당시 한국의 뽀로로 제작 작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제주를 살려 다른 강사들의 강의 자료를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강의 계획도 함께 짭니다.
탈북 강사가 강의를 하면 또 다른 탈북자가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그 사람은 또 완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북한 사람인데 왜냐 하면 경험한 게 다르고 사는 게 달라가지고 이래서 이런 걸 다 하나로 이렇게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협회 행사나 모든 활동 뭐 이런 거에서도 전망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획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국 강사가 다른 사람들의 강의만 돕는 건 아닙니다. 직접 강의에 나설 때도 많은데요.
그 대학생분들이 첩병에서 딱 갔는데 80%가 여성인 거예요. 북한에서 연애 비법은 어떤가? 북한에서도 손을 잡고 다니냐? 북한에는 뭐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냐? 스킨십은 어느 정도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좀 주고받고 그랬어요.
한국과 북한에서 모두 살아본 탈북민들인 만큼 통일시대에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나가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나영, 이보연, 최성국 강사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손잡고 놓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옆에를 멋지게 잘 만들 자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강의를 많이 하고 뭐 방송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기보다 정말로 이제 통일의 미래상들이 온전한 이제 통일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대박 통일론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애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저희 그 명강사 협회가 그 어느 체제의 사상이나 뭐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오직 진실 그리고 사회에 이득이 되는 예,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그렇게 더 발전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저는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상황이 아직도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오늘 예상했던 대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군요.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13명이 늘어서 108명이 됐습니다. 60대 남성, 70대 여성이 숨져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9명이 됐습니다. 11일 현재 감염 의심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격리 대상자 220여 명이고요. 격리자 수는 어제보다 547명이 늘어서 3,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나서서 보건당국의 노력을 믿어달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보건의료계 종사자분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말 잠깐 들어봤는데요. 메르스 상황 타개를 위해서 전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예정됐던 그 외국 출장 일정을 미루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스기로 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그 미한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결의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대통령을 보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보다는 당면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을 다스리는 국민 안전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은 양국이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다시 잡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이 메르스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메르스 무섭다고 그냥 쉬쉬하고 가릴 것만이 아니라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알려서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감염자들이 나온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개하고 감염자들이 확진 받기까지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공개해서 국민 스스로 메르스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메르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안전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메르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메르스 포털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이 메르스 포털에는 환자 발생 의료기관, 환자 발생 현황, 일반인 자가격리 대상자, 여행자, 의료인 등 대상자별 유의사항을 찾아볼 수 있고 응급의료 등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찾기, 신고 메뉴 등을 갖춰서 메르스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 본부 관리에 말이었는데요. 이 중동홍급기 증후군 메르스의 대응에도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군요.
네, 뉴스 보도보다도 더 빠르고 어쩔 때는 다양한 소식이 오가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감염자가 있는지,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지, 빗발치는 전화로 상담원과의 연결이 쉽지가 않은 이 메르스 긴급 전화를 대신할 수 있는 정부 알림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서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그 막연한 걱정 좀 덜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연이 때라면 때이른 더위를 맞고 있는 한국의 표정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5도를 기록해서 오늘 아주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최고 더운 날씨였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고 살갗이 드러난 팔과 다리는 정말 따갑다고 생각할 정도의 불볕 더위였습니다.
네.
오존주의보도 내려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같으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나 이맘때 잘 팔리는 물건 등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메르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더위 대처 상품들의 인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신 한국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 경제활동 모두 메르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냉면 등 시원한 제품이 많이 팔려야 할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마스크가 동이 나서 한겨울에 쓰는 방한용 마스크도 아주 귀하게 팔리고 있고요.
네.
수박이나 참외 등 제철 과일보다는 생강, 고구마, 연어, 김치, 홍삼 음료, 비타민 음료 같은 건강 음료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 메르스의 영향 때문인지요. 이 여행업계와 외식업계가 메르스 때문에 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는 반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보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에 아주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너도 나도 이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생강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면역 세포를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하고요. 고구마에도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A가 많아서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김치와 유산균 등 발효식품, 꿀벌 추출물인 프로폴리스 제품, 또 장어 등의 보양식 제품도 지금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한국에서는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흘째 날 마지막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새 국무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안 후보자고요.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자리를 내놓은 이완구 전 총리의 자리를 이어받을 인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고위 정치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업무 능력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후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면면이 모두 검증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학력과 논문 검증, 병역 이행, 부동산 등 재산 신고 내역도 꼼꼼하게 따져묻는데요. 보통 사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전체 의원의 50%가 출석하고 또 출석 의원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며 인준 표결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정치인의 어떤 사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군 면제를 받았던 과정에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아서 총리로서는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총리를 임명해서 지금 그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예상하고 있는 임명 동의안 처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집권 3년 차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했던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사의를 표하고 국무총리직을 수행했던 정홍은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인데요. 3명이 낙마를 냈고 1명이 사퇴를 한 박근혜 정부의 새 국무총리. 대통령의 뜻대로 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은 이라크군이 ISIL에 빼앗긴 라마디를 탈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군사고문단을 추가로 파병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아직 이 추가 파병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가 파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ISIL의 위협에 정예화된 병력으로 맞서기 위해서 추가 병력 모집과 신속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미국이 이라크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고문단 파병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500명에서 많게는 1,500명까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지난해 이미 이라크에 3,0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파병했는데요. 군사고문단은 현지 이라크군 훈련과 자문 역할만 수행하고 ISIL과의 전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급하게 추가 파병을 검토하는 건 그만큼 이라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네, 이슬람 순위파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지난달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라마디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라크군은 더 많은 병력으로 라마디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소수의 ISIL 대원들에게 패하고 물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 등이 지원한 무기 중에 상당수를 ISIL의 수중에 그대로 남겨두고 퇴각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라크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서 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군은 싸울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라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후에 이라크군이 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훈련 지원을 위한 추가 파병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파병되는 군사 고문단은 이라크군의 라마디 탈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라마디가 있는 안바르주에 새로운 훈련기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군사고문단을 보낼 예정인데요. 이 안바르주는 수니파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 수니파를 표방하는 무장단체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니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미군은 ISIL에 반대하는 수니파 병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 라마디 탈환에 나서게 되나요?
그런 이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알리스테어 베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요. 현재 여러 가지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여기에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에서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더욱 우려스럽게 전개되면서 미국 의회 공화당 내에서는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인 경우에는 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요. 티크리트와 하디타 등 이 안바르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현지 병력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단기적인 대응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초만 해도 국제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티그리트에 이어서 북부 주요 도시 모수를 탈환한다는 계획을 미국이 다음 목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로 그런 시기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ISIL이 라마디주를 점령하면서 안바르주에 대한 긴급한 훈련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고 이 모술 탈환도 올해 안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주변 지역에서 ISIL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라크 팔루자에서 지방의회가 ISIL 대원의 자살폭탄 공격을 받았고요. 또 리비아에서도 최근에 ISIL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우려되는데요. 리비아에서는 해변 도시 수루티 인근의 발전소를 ISIL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발전소는 중부와 서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수루트 외곽 공항도 ISIL의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이탈리아에 도착했는데요. 사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 중에 하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도 다른 이 주요 7개국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경고했었죠.
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현재 국제 박람회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이 러시아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 이제 방문의 주요 목적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오늘 밀라노 엑스포에서 러시아가 가장 넓은 전용관을 설치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탈리아의 발전을 지지해왔고 두 나라의 문화, 경제, 정치 관계가 500년 이상 됐다면서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까?
언급이 없었고요. 마테오 렌치 총리도 이 두 나라 간의 밀접한 문화 교류, 또 두 나라의 우호 관계, 세계 테러 위협을 막는데 양국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 언급은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밀라노 엑스포 방문을 마치고요 로마로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각국 지도자들과도 솔직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세워진 원 윈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전망대 개장식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